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몸된 교회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특별히 저희들을 충성되게 여겨서 교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늘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한 시간 말씀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합당하신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통하여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주님 말씀 가운데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라기서 말라기 4장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말라기 4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중등부, 고등부 찬빛 공과 제목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세례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좀 합당하지 않는 그런 제목입니다. 주님을 예비한 것은 하나님이셨지 세례 요한이 예비했던 건 아니고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과 주님을 예비한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세례 요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으로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첨부된 그 유인물을 보시면은 먼저 당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기 바로 직전인 BC 5년에 태어나서 예수와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었죠.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시작하던 때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종교적으로 매우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고 때문에 백성들은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를 일깨우며 회개를 선포한 세례 요한은 단번에 온 백성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던 그런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온 백성의 주목을 받았던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아주 막대한 임무를 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했던 가장 큰 일은 뭘까? 그것은 말라기서 4장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것처럼 그 자식들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세례 요한은 했다. 주님을 증거했던, 직접 증거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일생을 보시면은 요한은 히브리명으로 요하난이라는 말에 헬라어로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기적같이 태어났던 아이다. 엘리사벳도 정말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애를 낳게 됐습니다. 또 그 아비가 그것을 믿지 않았던 탓에 벙어리가 되어버렸던 그런 기적도,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미리 예언했던 것도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택정받았던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요한을 알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기뻐했던 사람이죠. 뱃속에서 뛰놀았던 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그는 유대 광야에서 거주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가 성전에 있다든가 또는 회당에서 함께 있지 않고 유대 광야에 있었던 것도 우리에게 큰 여러 가지 교훈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그 부패하고 타락했던 종교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왕궁에도 함께하지 않았고 그리고 광야에 거했던 세례요한 그리고 직접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세례요한 자기 스스로가 말할 때 나도 그가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죄를 전가시킨 게 아니고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이 세례 주기를 거부할 때 이같이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헤롯 안티파스의 부도덕을 책망한 것으로 투옥된 후에 처형되어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서 4장에 선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이 엘리야가 누구냐? 성경에서는 밝히 말하기를 세례 요한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말씀을 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7절 천사가 그 세례 요한의 아비 되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제 말하는 부분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마치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에게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비였던 누구죠?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얘기한 것처럼 요한도 태어나기 전에 미리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16절에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엘리야의 신령으로 왔던 사람이 누구냐?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7절 7절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러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14절 같이 읽죠.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 요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오리라고 구약에 예언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요한이라는 것을 주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직접 수차례 걸쳐서 증거를 했지만 그들이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결국 깨닫게 됐죠. 이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참 많은데 요한의 성품을 보면은 당시 물질을 탐하던 종교인들과는 종교 지도자들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광야에 거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것을 보면은 굉장히 강직하고 검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회개의 촉구와 더불어서 세례를 베푼 것을 보아서 자기의 소명을 직시하고 그 소명에 투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들매를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기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상대가 왕일지라도 그의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단호히 책망할 정도로 아주 담대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그 악한 왕인 헤롯이 그의 책망을 두려워하고 그를 책망하는 그 책망을 가만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을 만큼 그의 생활은 의롭고 백성들의 귀감이 되었던 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좀 같이 말씀을 공부할 부분은 첫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했던 요한. 이 요한은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올바르게 인도하고 있는지, 주님 앞에 아이들 앞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지, 가끔 교사들이 영광을 차지하기도 해요. 주님보다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리고 때로는 주님 말씀이 아닌 자기 말로 교훈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건 합당치 않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우리는 전해야 되고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가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회개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개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무뎌지고 죄와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힘든 얘기를 하죠.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오는 그들을 착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들에 대해서 저주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참다운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눠드린 그 유인물 가운데서 교훈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교훈. 첫 번째 교훈. 순결한 삶의 증거. 거의 기록된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7절 가운데서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다운 회개가 뭔지 입술로만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다운 회개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마지막 6절에 회개를 선포함이라는 그 부분을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해놓은 게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성령 세례에 앞서 반드시 행해져야만 하는 것이 회개, 곧 요한의 세례이다. 말씀을 들을 때면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하며 상담을 하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곧바로 죄악의 중에 빠져들며 천국과 세상을 동시에 소유하려는 사람들을 가끔 접하게 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확실한 죄를 깨닫게 해야 하며 적당히 대충 그들의 죄를 지적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들의 거짓된 회개를 성경은 지적하며 우리에게 그 허물을, 그 죄를 깨닫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래서 관련된 성구를 그 밑에 쭉 적어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8장 1절로 5절 말씀을 거기 적어놨는데 같이 그 부분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시가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며 우리가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시가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시가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시가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외적으로만 금식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금식하는 날에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을 치고 오락을 하고 있는 그 거짓된 형식에 치우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잘못된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특별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서 그 허물을, 그 죄를 고하라. 나팔같이 날리라. 크게 외치라. 죄악된 것을 막 크게 다 알 수 있도록 얘기하라는 겁니다. 가끔은 선생님들 가운데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물론 그러죠. 그러나 개인적인 인간적인 자기에게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얼마든지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관련된 잘못된 것은 그 죄를 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범죄를 덮어주고 용납하고 받아주라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죠. 내 자신에게 대해서 누가 어떤 허물이 있을 때 그건 감싸주고 덮어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그걸 덮어주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날카롭게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을 하는데 그걸 덮어주고 감싸준다면은 그건 그 아이들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악한 것은 항상 악하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리고 합당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입으로는 전도한다라고 하고 입으로는 뭐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도덕 설교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죠? 도덕 선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냐? 다 알죠.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양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네가 잘못된 생활을 지금 빠져있지 않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느냐? 또는 거짓된 간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어찌하여 악인이 그 입에 하나님의 율례를 두고 율례를 전할 수 있느냐? 그건 합당치 않다. 시편 50편 한번 보시죠. 시편 50편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이것은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구원을 얻었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언약을 자기 입에 두고 있으면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뭐냐? 교훈을 미워한다. 내 말을 네 뒤로 던진다. 도적을 본 즉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와 동류가 된다. 생활은 전혀 아니죠. 그런 거짓된 것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교제할 수 없습니다. 시편 94편 시편 94편 20절 94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율례를 빙자하고 주님 말씀을 이용하죠. 자네를 도모하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교제하리까? 만약에 그런다면은 교회를 나와도 주님과 교제는 못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요한 1서에 주와 사귐이 있으려면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주와 사귐이 있을 수가 없죠. 어때요?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한 것은 하나님 볼 때 정말 가증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그걸 우리 스스로가 먼저 혹시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은 그건 바꿔줘야 됩니다. 반드시 나팔처럼 고해서 너 이거 잘못됐다. 엽기에 있는 것처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이고 아껴서 버리지 아니할지라도 엽기 20장에 나오죠? 버려야 됩니다. 퇴! 교제나 간증할 때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막 그렇게 못 살아요. 육신이 연약해서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60번, 70번 듣고도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상담할 때 그런 사람들 나오면은 저는 꼭 이사야서 58장 말씀으로 교제를 합니다.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구원을 받고 싶고 자기의 죄악된 것을 깨달았다면은 뭔가 그런 마음에 있는 것을 실제로 행해 보여야죠. 사람이 구원받는데도 사람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과 천국을 같이 소유할 수는 없거든요. 죄악된 세상에서 악을 짓기도 좋아해요. 그리고 천국도 가고 싶어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금방 상담할 때는 꼭 구원받겠습니다. 뭐 다음 주부터 말씀 더 드릴게요. 하고 내려가면 곧바로 술 마시고 못된 짓 하고 돌아다녀요. 그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 그들의 잘못된 거짓을 주님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 백성처럼 내 앞에 나와서 내 말씀을 듣지만 고운 음성으로 여자 노래하는 것처럼 듣고 있다. 에스겔서에는 말하고 있죠. 3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고운 음성으로 노래하는 자의 그런 목소리로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 받을 수가 없죠.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과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단 한 번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는 매일매일 날마다 있어야 되는데 회개치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건 돌이켜야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 된 늘상 듣는 말씀이고 늘상 나오는 그런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뎌진 마음들이 있다면 그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가 먼저 주님 앞에 돌아보는 회개의 삶이 있어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외쳐야 됩니다. 회개하라! 크게 외쳐야 됩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날리는 일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교훈 가운데서 다섯 번째,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 말라라는 부분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참으로 허망합니다. 그의 죽음은 주를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닌 왕의 허물과 죄악을 들추어내어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거기에 기록된 전도서 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폐망케 하겠느냐. 세례 요한이 지나치게 의인이 됐습니다. 물론 왕의 잘못도 있죠. 그러나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앞에도 굴복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친 일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는 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죽은 것이 아닌 왕의 잘못을 지적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참으로 허망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6장 17절에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개 귀 잡으면 어떻게 돼요? 확 물어버리죠.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괜히 옆 사람들 쌍하고 있는데 이게 옳고 저게 옳고 개입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누가 우리를 재판장으로 세웠습니까? 예수님께 나왔죠. 유산을 나눠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 유사 나눠준 자냐고. 그런 일에 개입하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그 일로 인해서 고난 받는 것은 합당한데 그 외에 건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 같이 읽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밝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친 의인 되는 것도 안 좋죠. 성경에 지나친 의인으로서 죽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왕이 네 아내교로 들어가라 하는데 죽어도 안 들어가고 끝까지 성중에 있다가 죽어버린 사람 있죠? 예, 우리야.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었어요. 그가 충성된 마음도 있었지만 왕의 명령에 복종치 않은 죄도 있습니다. 왕이 들어가라고 하면 곧 들어갈 거지. 지나친 의인이었어요. 그래, 우리에게 세례 요한은 그런 위대한 그런 선지자였지만 세례 요한에게도 역시 부족한 부분은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뭐 그 가운데 교훈 받아야 될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순결한 삶을 살았던 요한, 죄와 타협지 않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요한,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따랐어요.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에도 나는 합당치 않은 자다.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던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그 위치에서 정말 충성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아이들 마음에 주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과 좀 더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혹시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떠나버린 그런 아이들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고 간섭하다가 고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또한 구원받지 못한 다른 이방 친구들 앞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번 공과 말씀 준비를 잘 하시고요. 분반 교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또한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먼저 주님 말씀 가운데서 회개하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의 그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입을 통하여 증거되는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여 그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이 또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 또 주님의 길이 예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모든 시간들 자비로운 주님의 손길에 의지합니다. 남은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